제 180장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의 성경의 약속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마다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것은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믿음의 필요를 말할 뿐 아니라 믿음의 성질을 알려줍니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이 믿음의 성질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보고서 추구하여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나는 여기서 믿음의 필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저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믿는가입니다. 이 구절이 이 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믿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이 구절은 마땅히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이다 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얻기 원한다 혹은 내가 얻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얻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 믿음입니다. 전심으로 믿으면 나는 얻을 수 있다 혹은 나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망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를 향한 것이며 장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래의 일은 항상 소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반드시 얻을 것이니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미 얻은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래에 둘 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러한 정확한 믿음과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원. 가령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한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 그에게 피와 십자가, 속죄와 구속을 알려주고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함으로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기도를 몇 마디 하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는 주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으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아멘 합니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나는 그에게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령 그가 나는 장래에 구원 얻을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는다. 라고 답변했다 합시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는 단순히 위를 향해 주님을 찬양한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다. 주님을 찬양한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얻었다.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직 한 종류의 믿음만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다른 일에도 적용됩니다. 수많은 믿음은 사실 소망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장래에 속했으며 그들은 어느 날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느 날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은 것입니다. 치료함. 과거에 자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기도 후에 나는 즉시 그 사람이 치료함을 얻었는지의 여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방에 들어간 후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 바르지 않을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기도 후에 나는 그에게 당신의 병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답변은 즉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냅니다. 그가 만약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는 여전히 연약함을 느끼고 여전히 열이 있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태가 얼마나 중하게 보이든 나는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치료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냐고 물으면 그 대답이 다릅니다. 그는 나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함을 얻을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볼 때 그는 세상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치료함을 얻을 것을 믿지만 나는 도리어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가 치료를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만짐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습니다. 그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단지 소망일 뿐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중요성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얻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 번은 주님이 나를 기묘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수의 믿는 이들 가운데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심한 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배를 타고 먼 곳에 있는 의사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 의사의 돌봄으로 그녀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고 안경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간증을 듣고 의사는 비록 호전되기는 하지만 절대로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를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사와 약속을 했으므로 그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안경과 안약 한 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다시 주여 정말 나를 치료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이미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여 이 안경과 안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무 빨리 지나치게 믿지 말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이것이 가능한가 기다리라.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안경과 안약이 여전히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 두 면을 다 돌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는 이미 들으신 바 되었고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치료되었으므로 안경과 안약은 필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안경을 30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것을 버린다면 그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만약 너의 기도와 믿음이 효과가 없다면 너는 다시 30원을 써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내가 이미 치료함을 받았다. 안약과 안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안경과 안약을 배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참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체험은 장래 올지라도 믿음은 항상 과거형입니다. 만약 체험이 장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장래의 것이 된다면 그 믿음은 단지 소망일 뿐입니다. 이 자매는 돌아와서 주님이 그녀를 위해 행하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증세가 있는 형제가 그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의 질병이 그녀와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동일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그에게도 동일한 처방을 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혼자서 만약 하나님이 그 자매의 눈을 치료하실 수 있다면 나의 눈은 치료하실 수 없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동역자 형제가 와서 네 형제님, 어떤 형제가 주님이 그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까? 라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인지 소망인지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안경을 맞추고 안약을 넣겠다고 의사와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동일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히 갈등하면서 만약 내가 치료함을 얻었다면 안경과 안약을 던져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매가 안경과 안약을 강해버린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사와 약품을 의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나를 보러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안경과 안약을 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을 믿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당신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눈이 둘밖에 없습니다. 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만약 눈에 이상이 있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눈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눈을 치료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어리석게 안경과 안약을 버렸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다시 의사에게 가서 안경을 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약간의 자극을 받고 곧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에게 어느 날 네 형제님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는 확증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형제는 나에게 와서 이것을 알려주면서 왜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망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믿음의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는 당신의 말은 한 사람이 장님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데 아직도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당신의 말은 사람이 믿음으로 30원을 버리고 과거에 소비한 총액수까지 100원에 가까운 돈을 버려도 그에게 아직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행위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가 행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나도 그가 치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가 치료함을 받지 못해서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 내가 다시 그를 볼 때 그의 눈은 더욱 빨갛게 되었으며 고름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와서 당신은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 상류 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두 달간 머무르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낙심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동역자 형제에게는 그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에 여전히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안경을 의지해야 했으며 오늘도 여전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완전히 평행선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치료함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단지 소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약 위험을 무릅쓴다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의 행위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곧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유를 얻음.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치료함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동일한 기초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이미 완성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큰 도시의 교회에 주님에 대해 아주 열심 있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큰 서너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교회의 목사를 지원했으며 목사와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성질이 아주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가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내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죠? 저도 이것을 알고 아주 미워합니다. 저는 성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사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성질을 냅니다. 나는 종업원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질을 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점포에서 성질을 냈습니다. 또한 나의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자극을 받았지만 자신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은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기를 억누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온몸은 억눌린 노기로 인하여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발생한 일로 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은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기를 또다시 억눌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발생한 일을 떠올렸을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몇 가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내 아내가 음식을 태웠습니다. 나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비록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자신을 억제할 수 없다. 나는 폭발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웃었습니다. 그는 저하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큰일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저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성질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너무 어렵지만 주님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론적인 구원이 아닌 실제적인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로마서 8장 2절을 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를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당연히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성질을 내는가 안 내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까? 이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절에 의하면 저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나의 체험에 의하면 나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체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당신의 체험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믿을 만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질을 그렇게 주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악한 불신의 마음을 아주 주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이 당신을 해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나쁜 성질은 그리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불신하는 그 악한 마음은 염려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자신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를 얻기 원하지만 제가 자유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준비를 하러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의 응접실에 남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불신의 죄에 관하여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반 시간 후 내가 돌아왔을 때 그 형제는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성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이 사실만을 압니다. 다른 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유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는 지금 자유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설 때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자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 후에 내가 그를 우연히 다시 만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넉 달 후에 그를 다시 만나 동일한 문제를 또 물었습니다. 그는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에도 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나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혹은 나는 치료함 받았다. 나는 치료함 받았다. 나는 치료함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치료함 받았다. 또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제안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알 수는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는지 혹은 이상을 보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도 다만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면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압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하거나 잠시 여권을 조사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게 말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지만 아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은 압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나는 계시를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산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그치고 찬양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간구는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찬양하라고 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성질을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는 그 기초 위에서 응답을 받습니다.